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굳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봅시다. 출애굽기 32장의 7절 이하의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저지른 이 불순종과 큰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하신 그 내용을 보시면 7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모세 보고 네 백성이라고 그러고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으며 네가 구원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 아니라는 뜻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자 이 구원은 그냥 정치적인 사회적인 구원에 불과하지 영적인 구원이 되지 못해서 모세 보고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 이런 설명으로 격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라고 하기엔 상당히 담대하고 거의 반박의 수준에 이르도록 아주 그 담력을 가지고 그 백성 편을 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전체 분위기를 보자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그 믿음에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모세가 책임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모세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종은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중재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 화목을 위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신다는 뜻이라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모세가 이 중재를 나서지만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일종의 경외심을 갖고 한 표현이지만 일종의 반박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러내실 때 이 백성만 구원하자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국가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장 국가로 세운 이 백성이 실패한다면 세계를 향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성립됩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말하자면 반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반박은 13절에 있는 것 같이 주의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근거가 당신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이 백성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 되심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이 모세의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반박이라 그러면 좀 너무 심하고 하여튼 이 답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이 어찌 보면 변심하시고 변덕을 부리신 이 사건이 그와 버금가는 중요한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논할 때 종종 그것을 기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하나님은 후회도 하시고 또 이렇게 뜻을 돌이키기도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신앙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반응과 수준에 따라 융통성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융통성치고는 좀 너무 심한 우리의 기대와 좀 다른 하나님의 그런 작전의 변경, 계획의 변경 같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양보는 사랑과 관계된 것이고 그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진실하심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3장에 찾아가 봅시다. 구약성경 51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입니다. 우선 이 내용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그 얼마나 깊은 지혜를 갖고 있는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진 대표적인 사건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사건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생모 쪽에서는 애를 반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르지 못할지언정 죽이게는 할 수 없으니까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선 살려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뭐냐? 우리를 일단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뭘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보하시는 것을 뜻을 돌이키셨다, 마음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하고 우리에게 진실한 분으로서의 자신의 본질을, 속성을 바꿨다는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는 보다 깊이 우리에게 어떤 이해를 주는 내용이냐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에게 뭐든지 요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를 요구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뭐 교육적 이런 차원의 지혜가 아니고 훨씬 영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종으로서 세움을 받았지, 일반 왕국의 왕같이 자기가 국가의 주인으로서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이 요구를 할 때 뭐라고 앞에 덧붙이냐 하면, 종은 어린아이라 백성 앞에 출입할 줄을 모르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가 이어집니다. 그가 어린아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백성 앞에 출입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야 할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영적 실력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가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였다고요? 생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되는 종으로서 가져야 할 하나님 마음에 대한 이해요, 동참하고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가장 굵은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 다 경험해 보신 것이겠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자식이 마음에 들게 하루하루 이렇게 뭐 바뀌고 자라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속을 썩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말하자면 칭찬보다 더 많은 한숨과 꾸중을 해야 됩니까? 그건 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나쁩니다. 부모는 에이, 자기도 이제 뭐 다 컸는데 뭐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겠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죽하면 그 말을 했겠나 싶기 하지만, 그래도 부모와 자식은 다른 것입니다. 부모는 포기하지 못하며 할 수도 없습니다. 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오늘을 참아서 하루도 욕심을 이루기 위한 나를 연장하는 것이 그 뜻을 돌이키는 거죠. 이번에만은 10등 안에 들게 하고 싶었는데 26등이다 이거예요. 이번에 10등 안에 못 들면 죽인다 라고 작정을 하고 분명히 경고를 했건만 26등이다, 그게 어떡할 겁니까? 타협을 해서 손가락 하나만 자르고 만다,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좋다,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다음에는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노력하고 다시 또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이번에 10등 안에 들면 네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준다, 엄마 꼭 약속했어, 그 다음에 들면 뭐 지구를 사달래는 이딴 소리 하는 그 철부지를 부모가 달래고 참고 용서하고, 왜요? 포기하지 않아서 꾸중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한숨도 지으면서 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며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표현이 가지는 엄청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이루어내시고야만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시편 90편에 모세로 인하여 훨씬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 868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90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는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하여 이 사건들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그리고 중재자의 자리에 있었던 모세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요체가 무엇인가를 증언케 하는 신앙상에 도움을 주는 결론을 우리에게 낳았습니다. 90편 제가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예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전반부의 내용은 전부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인간의 못남에 관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 노릇을 했던 모세가 그의 40년 세월 동안 그가 책임지고 인도하여 내고 앞장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깨우친 것이죠. 인간의 못남. 우선 인생은 짧습니다. 짧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짧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값지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그 뭡니까 그 클로바 꽃을 가지고 이렇게 풀 반지를 만들어 차면 그 몇 시간 만에 시들어 버려서 그게 안 시들고 영원 무궁이 가면 그것도 값이 꽤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러나 금방 시들어 버리니까 값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값 없는 것을 얘기할 때 하루살이를 그 비유에 등장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시간이 짧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죄만 짓습니다. 못난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래서 13절 이하에 무슨 얘기를 이어서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래서 여기 기도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된 내용들, 즉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은혜를 구하며 그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너무 인간의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 아니냐, 너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지 않느냐라고 기독교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크게 볼 만도 합니다. 인간은 모든 생물 중에 가장 우월한 존재이고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차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도덕성이 있으며 예술과 문화를 만들어내고 과학 문명을 일으킨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자면 인간은 그런 정도의 존재보다 더 높은 존재입니다. 그 높은 존재라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탁월한 내용들, 아까도 얘기한 예술이나 문화나 과학이나 혹은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것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신적 영역에 그 목적되어 있고 목표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런 문제의 가장 큰 거침돌이 되는 것이 죄 문제고 죄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윤리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죄란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리하여 자신만이 책임지는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우리 자주 인용하듯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존재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 가지는 그 나무로부터 생산되는 그 열매로 영광스럽게 치장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영광을 뽐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죽은 나무를 조각해 놓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와 무생명의 가치는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풍성함과 그 경이로움과 그 영광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은총으로 사랑으로 또는 믿음으로 구하는 그 모든 신앙적인 자세와 간절함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신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에 대하여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는 말하자면 돈의 문제요, 건강의 문제요, 능력의 문제요, 지식과 권세의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말하자면 괴롭히십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그것은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어렸을 때 학교 다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소중하게 여겼던 딱지들, 구슬들, 학교 가서도 욕먹고 집에 와서도 욕먹고 오직 골목에서 친구들과 만났을 때만 보물이 되는, 그리고 커서 보니까 정말 하찮았던 것들 기억나시죠? 지금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 목숨을 걸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신자의 인생은 상당히 고단합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자면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대단히 고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경미시키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시지 않는 열심으로 계속되고 있어서 이 신자들의 현실은 이만하고 좀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렸을 때와 지금 자녀를 기를 때 똑같이 하는 건 뭐죠? 초등학교 1등으로 졸업했다고 그만두는 부모 없고, 중학교 1등으로 졸업했다고 그만두는 부모 없고, 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했다고 그만두는 부모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또 앞으로의 싸움을 위해서 자 나가서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하자. 그래갖고 모든 아이들을 경악시키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부모가 돼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녀가 때 쓰는 대로 지면 부모가 지는 거죠. 정말 정말 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참으로 진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간섭하셔서 오늘날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하는 줄 아시고 참으로 감사함으로, 참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잡아 여러분의 모든 생애에 걸쳐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깨우침을 주시며 우리의 날 개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주사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잠시 사는 곳에서의 헛된 것에 시선 뺏기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에 마음을 모으고 순종하여 신앙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성취되는 기적의 삶을 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